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반발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박 차석 대사는 어제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도발이라며 확실하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극도로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토머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유엔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2018-2019년도 예산이 2억 8,500만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유엔의 지원 관련 분야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25일 5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약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과소비는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인의 관대함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의 효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을 맞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캐나다 베네수엘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어제 이미 귀국한 주 캐나다 베네수엘라 대사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대사직을 임시 수행 중인 부대사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4일 베네수엘라가 자국 주재 캐나다 대사 대행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 양국은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등을 비판하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캐나다가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9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60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민주주의 행동을 했다며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야권 대표가 추진 중인 대선 보이콧 활동이 불법일 수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비판적 인사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야권 대표는 내년 3월 18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자 어제 지지자들에게 대선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나발리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발리 대표는 영상을 통해 유권자 파업을 외치는 등 대선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리 대표가 앞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으나 나발리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사선 도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무난히 승리를 거둘 전망입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오늘 국민들에게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친스키 대통령은 24일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을 인도주의적 이유로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이틀째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와 정부 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원유를 끊고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송환 노력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의 북한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거주했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담 베이워 하원 의원은 북한이 재판조차 없이 부당하게 외국인을 수감한 것은 인권 유린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지난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They have kept three American citizens hostage, Korean Americans hostage in jail.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악랄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지역구 거주자 김동철 씨를 비롯한 북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대신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억류 미국인과 접촉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국무부에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국무부로부터 전해들은 가장 최근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미국 측의 마지막 접견은 지난 6월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도 위원장인 공화당 밥코커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북한의 불법 억류된 미국인들의 상태와 이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침례교 목사였던 김동철 씨와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였던 김상덕 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2년 넘게 수감돼 있어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됐던 미국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영사 접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VOA에 원비어 송환 직후부터 나머지 억류 미국인 3명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로 넘겨진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으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VOA에 억류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들의 상태와 석방과 관련한 행정부의 상황 보고를 정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억류 미국인에 관한 행정부의 보고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 송환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관여 활동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억류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억류 미국인의 이름과 억류 관련 상황, 건강과 복지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한 북한 당국자와 미국 또는 해외 정부 관계자 간 대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농업부문 참사관과 1, 2, 3급 서기관까지 모두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최근 공개된 이탈리아의 237일 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권한과 면제 조항을 계속해서 남용한다고 지적한 과거 결의의 지속된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구성원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문정남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북한 대사 추방 분위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대여섯 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사 추방과 외교관 승인 보류 결정 등을 거치며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이 파견된 회원국들에게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의무 조항이 아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해 멕시코와 스페인, 쿠웨이트 등 최소 8개 나라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탈리아 외무부는 올해 2월부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7건의 성명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탈리아 교육기관에서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5명의 북한 학생들은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을 바꿔야 했고 북한으로 다이빙용 오리발을 판매하려던 사업자는 이탈리아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22일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논평을 담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별도로 자체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2018년 초 유럽연합의 독자 조치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는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선박들이 위치 식별 장치를 끄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들의 빈번한 불법 운항 때문인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는 정황을 포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린 트래픽을 비롯해 AIS를 기반으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출발한 북한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북한 영해에 접어들면서 곧바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북한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 근해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물론 AIS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바다를 항해할 경우 선박의 위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주변 다른 선박들의 신호가 잡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박들은 북한 영해와 공해상에서는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 중국과 러시아 등 공인된 항구로의 입항을 앞두고 신호를 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는 데는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3년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입니다. 당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는데 AIS를 끄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 유조선 예성강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해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예성강호의 AIS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AIS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미 정부에 포착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운항과 관련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Ships that are about to bust sanctions often turn off their tracking devices. This 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and it's a very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으며 선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나쁜 신호였다는 겁니다. 또 비록 국제 해사 기구가 AIS를 상시 켜두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돼 왔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는 지난해 BOA에 자신들은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유엔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리의 공식 문건, 특별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AIS 문제가 언급된 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IS를 끔으로써 운항 기록마저 감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S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안보리가 어떤 실질 조치로 북한 바닷길의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서 수입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가량 줄어들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발표한 국가별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대북 수입액은 1억 18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6,220만 달러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62%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 8,780만 달러로 수입액보다 2.8배 많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3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중 교역량은 6억 1,320만 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ovember shows a slight uptick from October, the two-month total shows a record low in Chinese purchases from North Korea.
11월 대북 수입액은 10월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10월과 11월 중국 대북 수입액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11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역 흑자는 1억 8,800만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9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신호에 불과하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명시된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10월 북중교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한 석유 관련 제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유를 50만 배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앞으로 중국의 북한 섬유 제품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도 북중 무역 규모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원유와 석유정 제품 공급 등도 지난해에 비해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 2397호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량을 매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제유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앞선 결의 237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공은 북한 정권에 넘어갔다며 앞으로 북한 경제의 향방은 김정은 정권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원유를 끊고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두텁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upporting additional sanctions and I think one of the areas that we're looking at is oil. And also North Korean workers that are working in China.
브랜스테드 대사는 22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스에서 BOA 기자와 만나 미국이 바라는 건 중국이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문제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측 인사로부터 중국 지린성에만 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협조가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지난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대북 원유 허용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귀국시키도록 했습니다. 해당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했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 같은 중국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I'm appreciative of the cooperation we've had from China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제재 이행에서 보여준 협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함께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면서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10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중국어를 한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에 걸쳐 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전격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은 ICBM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으로 전자기파 EMP 공격도 가능케 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대신 진전된 핵실험으로 규정했습니다.
I believe there's a very specific term that we want to call it, and I think it's an advanced nuclear test. I think that's what we're.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지칭하고자 하는 특정한 용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수소탄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비약적인 기술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6차 핵실험 직후 VOA에 2, 3년 전만 해도 북한이 202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
A couple years ago, I didn't think they could achieve this capability until 2020. In fact, it was a study.
과거보다 6배 늘어난 100킬로톤 가량의 폭발력을 과시한 증폭 핵 분열탄이었으며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울리 하이노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전 사무차장 역시 VOA의 북한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hen you now look these items, uranium, lithium, and deuterium, they are all within the.
북한의 수소탄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개발 상황을 볼 때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미사일 역량 면에서도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총 17차례에 걸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은 총 3번이었습니다. 5월엔 화성 12형을, 7월에 화성 14형, 그리고 11월에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눈에 띄게 늘어난 사거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를 비롯한 로켓 전문가들은 화성 12형의 사거리를 4,500km, 화성 14형의 사거리를 6,700km, 가장 최근 발사된 화성 15형의 사거리를 13,000km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수도인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약 11,000km임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ICBM 기술 확보 능력조차 의문이었지만 11월 들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본토 타격 능력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Hwasong-15 flight shows that they're with this rocket capable of not only reaching.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 등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의 비행 궤도뿐 아니라 사진으로 공개된 미사일과 재진입체의 크기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화성 15형은 화성 14형보다 커졌고 새롭게 사용된 엔진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ICBM 완성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유도 제어 기술의 확보 여부를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화성 15형 발사 이후엔 북한이 이 역시 모두 갖췄거나 이른 시일 내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any people have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is. But from studying China and other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s, while this technology is.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중국 등 초창기 핵 개발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수준의 ICBM을 개발한 모든 나라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역시 개발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ICBM 역량은 갖췄지만 소형화된 핵무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He now has the ability to reach any city in the United States. The other stream is hardening and miniature.
그러면서도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이런 기술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일각의 공허한 주장으로 치부돼 왔던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실질적 위협으로 부각된 것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고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을 비롯한 미 전현직 당국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EMP 공격이 물리적 핵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성공률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can take out a country's entire electric grid, you can do an awful lot more than just having one.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것보다 믿을만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일부 미 언론은 EMP 공격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 물리학 전문가들은 여전히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는 회의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자기파와 핵 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명예 교수는 EMP 공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접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 see questions, but I see no estimate of how big the effect is or
하지만 EMP에 대한 위협은 계속해 부각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번에 합의한 2018-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안에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MP 위협에 회의적이었던 의회가 위원회 부활을 결정한 건 북한의 EMP 위협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때와 달리 전자기파 공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위한 남은 과제로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역량 강화를 꼽았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폭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성탄절을 맞아 부하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면서 이른바 섬기는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미 육군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곳은 해외 주둔 미국 육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토마호크 식당입니다. 25일 아기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맞아 이곳에선 장병 1,000명 이상을 위한 특별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쇠고기 스테이크, 햄, 새우에서부터 다양한 곡류와 야채에 이르기까지 푸짐한 음식들이 보입니다. 이 음식들을 장병들에게 배식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순환 배치 중인 미 육군 제1기갑사단 2기갑전투여단 소속 지휘관들입니다.
Merry Christmas from Camp Humphreys.
창이 넓은 미국 육군의 전통 모자를 쓰고 정복을 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하는 스티브 애덤스 여단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애덤스 여단장은 기쁜 성탄절 보내세요란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를 하며 장병들을 맞이합니다. 미군은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이렇게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음식을 먼저 대접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인디아나 출신인 앤드류 그레고리 본부 중대장은 VOA에 이런 전통을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설명합니다.
And that's how we show servant leadership to our soldiers.
이런 섬기는 지도력을 통해 지휘관들이 장병들을 얼마나 돌보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고 장병들도 진급하면서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출신인 라이언 무소 의무병은 계급이 가장 낮은 2등병이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 이런 전통 때문에 지휘관이 부하들의 상황을 얼마나 살피고 위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Yeah, in the U.S. Army, leaders eat last. So your younger soldiers, your privates, your lower ranks, they eat first. You take care of them first.
주한 미군 부대에서 50년째 일하고 있는 이 식당의 매니저 정일수 씨는 미국 지휘관들이 직접 부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많이 배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높은 양반도 오고 되면 우리가 하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큰 행사 때는 반드시 그 각 부대 지휘관님들 아니면 사령관님들 와가지고 손수 사병들 음식을 제공을 해서 설비를 하고 그런 건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네. 제2기갑전투여단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 있는 미 제1기갑사단 소속으로 9개월마다 한국에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도록 장려한다고 보급 담당 제임스 허먼 대위는 설명합니다. 또 미군 방송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부 장병의 성탄 영상 메시지를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방송합니다. 허먼 대위도 텍사스에 있는 보고 싶은 아내와 자녀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Hey baby, I miss you guys over there. Be safe. Take care of the babies until I get home. I'll be there soon. I love you.
텍사스에 곧 돌아갈 테니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 제2전투여단은 탱크와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북한에 투입되는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단 본부 중대장인 그레고리 대위는 특히 제2기갑전투여단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방사선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대응과 확보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When it comes to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 forces have a lot of capabilities.
J기갑전투 여단은 다양한 지상전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오늘 당장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고리 대위는 전쟁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군인으로서 전쟁이 나면 싸워야 하지만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ne of us want war. We want this to be resolved peacefully. Like we have been shoulder to shoulder.
제2기갑전투여단장 수석 보좌관인 네이트 가너 소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바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That's why we're here. The partnership and the alliances couldn't be stronger than it already is, and we continue to work.
이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억지력이 매우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군 지휘관과 장병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에 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소 의무병은 전날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며 어린이들이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의료 지원도 변변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매우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맞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란 믿음을 갖고 서로를 최선을 다해 돌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keep your head up. I'd say things could get better. I would say take care of each other the best you can.
여러 미군 장병은 이날 성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유롭게 축하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레고리 대위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쁜 성탄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erry Christmas. Lord's blessings to them. And I hope that you know there's a peace between the Korean people.
한국인들 사이에 이 땅의 평화의 상징으로 온 예수의 탄생을 맞아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날 토마호크 식당엔 미군 1,000명이 성탄 오찬을 즐겼습니다. 넓은 식당을 꽉 메운 미군 장병들은 VOA 마이크를 향해 모든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캠프 험프리스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이요. 근대 중국의 토대를 세운 마오쩌둥 출생 124주년인데요. 축하 분위기가 이전만 못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좀 보겠고요.
네.
부패와 인권 탄압 등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아서 수감 중이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사면된 데 대해서 반대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올 연말 소매 매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거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이 이 마오쩌둥이 태어난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문화 대혁명을 지휘하는 등 근대 중국의 토대를 만든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태어난 지 오늘로 124주년입니다. 마오의 고향인 후난성 사오산에는 중국 전역에서 축하객들이 모여든 걸로 관영 한국시보와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근대 중국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요. 오늘날 그 공산주의 중국을 출범시킨 주역입니다.
예.
지난 1946년부터 48년까지 벌어진 장제스의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해서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고 국가주석과 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 됐습니다.
예.
이후 중국에서 이 건국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추앙받아왔는데요. 오늘 26일 출생 124주년을 맞아서 고향 사오산과 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까?
네, 마오의 고향 사오산에서는 문화 대혁명 당시를 기억하는 노년층 시민들을 비롯한 추종자 수만 명이 모여서 헌화하는 등 기념식을 진행했고요.
예.
수도 베이징에서는 중국 혁명사 연구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학술대회가 열렸고 북동부 지린성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축하 분위기가 이전만 못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요. 축하 행사를 위해서 사오산에 모인 사람들을 대부분 활동가, 그러니까 마오쩌둥 추모사업단체 관계자들이나 개인적인 추종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오쩌둥 출생일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일반 시민들 속에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이 축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이 세대 간의 단절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예.
이 마오쩌둥 정신이 장노년층으로부터 젊은 층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젊은 세대의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마오의 업적이 잊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례로 마오쩌둥 출생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열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바로 다음 날인 마오쩌둥 출생일을 기억하는 젊은이들은 뭐 이전만큼 많지 않은 걸로 보도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26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도 이 성탄절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인 어제 중국 관영 CCTV에서 이런 실태를 확연히 보여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소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12월 24, 25, 26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 25일은 크리스마스다라고 대부분 학생이 자신 있게 답을 했는데요. 26일은 무슨 날인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오쩌둥 출생일을 이전만큼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들은 뭘까요?
네, 이 최근 몇 년 동안요, 이 마오쩌둥을 바라보는 중국 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부기관이나 당이 주관하는 마오 출생일 기념 행사에는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규모가 크게 줄더니요.
예.
올해는 아무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요.
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주관해서 마오쩌둥 기념 행사를 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이 당국의 정치적인 의도와 연결을 짓고 있는 게 바로 중국어권 매체들의 해설인데요.
예.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등주의를 주창한 마오의 삶이 그 재조명될수록 시진핑 정권에는 부담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마오쩌둥 사상을 전파해온 베이징대 졸업생이 지난달 15일 당국에 체포된 일도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진스키 페루 대통령이요. 지난 일요일 징역 25년을 받고 수감 중이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는데요.
예.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어제부터 수도 리마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일본계 이민 2세입니다.
예.
이 아시아계 최초로 남미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요. 하지만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하면서 독재자로 비판받은 끝에 쫓겨났고요.
예.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이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 유죄가 인정돼서 25년형을 받고 페루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혈압과 심장박동 불안정 등 건강 이상으로 지난 토요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예.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인도적 사유로 사면을 발표한 겁니다.
시위대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후지모리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정적으로 꼽혀 암살되거나 의문사를 당한 유족들은 그 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쿠친스키 대통령이 이 거래를 통해서 정당하지 않은 사면을 단행했다는 게 현지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감옥에 있던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거래를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지금 부패 혐의를 받아서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요.
예.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 지지 정파가 탄핵에 반대하는 대신 이 사면을 단행하도록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는데요.
예.
이 후지모리 지지 세력이 입장을 바꾼 게 바로 큰 역할을 한 걸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루 정치권에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는가 봅니다.
네, 아주 막강한데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 씨가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내세워서 지난 대선에 나섰다가 쿠친스키 대통령에게 졌는데요.
예.
이 케이코 후지모리 씨가 이끄는 이 민중 권력당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쿠친스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이끈 것도 민중 권력당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 연말 미국 소매업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인들의 소비 추세를 보면은요, 2014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전미 소매업 연맹이 11월과 12월에 올해 연말 소매 지출이 지난해보다 3.6%에서 4% 정도 늘어나서 한 6,800억 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예.
지난 몇 주 동안 추세를 보면 이런 전망치를 충분히 달성할 건 물론이고요. 오히려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11월 말에는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인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연말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벌써 소비가 늘어났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지난 22일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11월에 미국 소비 지출이 0.6% 늘었습니다. 대신 저축률은 2.9%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에서 개인 저축률이 3% 이하로 떨어진 게 2007년 11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2007년 11월이면은 국제금융위기가 강타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줄고 소비는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미국인들이 씀씀이가 커진 이유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최근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또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AP통신은 소매 자문업체 고객 성장 파트너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2007년 말 전에 그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속도로 돈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인들이 경제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엌용품이나 뭐 장난감 또 의류에 이전보다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만 소비 패턴도 좀 바뀐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상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하는 온라인 거래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복잡한 상점에 갈 필요 없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손전화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는 편리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우송료도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거래 성장률이 실제 상점에서 거래되는 이 오프라인 거래에 거의 두 배 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이 미국 업체 아마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존은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소매 업체인데요. 올해도 아마존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아마존은 11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월요일인 이 사이버 먼데이 올해 매출이 역사상 최고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뭐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온라인 매출의 60% 이자 이상이 뭐 아마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올해 온라인 거래 성장률이 이 오프라인 실제 상점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상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파산 신청을 한 소매업체가 한 50개 이르는데요.
예.
이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이 장난감 소매점 토이저러스 또 신발 가게 페일레스 슈소스 이렇게 잘 알려진 상점도 있습니다.
예.
올해 문 닫은 점포만 한 7천 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 6,200개로 최고 기록을, 2008년에 6,200개로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상점은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메이시 같은 여러 백화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 할인 행사를 좀 늘리고 또 단골 고객에 대한 특혜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메이시는 상점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임시 직원 7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라고 이달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의류 업체도 올해 연말 매출이 견실하다라고 밝힌 걸로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용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3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웅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16도를 보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5m까지 높게 일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에 반발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박 차석 대사는 어제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도발이라며 확실하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극도로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토머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유엔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새 예산이 2억 8,500만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유엔의 지원 관련 분야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25일 5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약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과소비는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인의 관대함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의 효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을 맞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캐나다 베네수엘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어제 이미 귀국한 주 캐나다 베네수엘라 대사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대사직을 임시 수행 중인 부대사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4일 베네수엘라가 자국 주재 캐나다 대사 대행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 양국은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들을 비판하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캐나다가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9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60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민주주의 행동을 했다며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야권 대표가 추진 중인 대선 보이콧 활동이 불법일 수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비판적 인사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야권 대표는 내년 3월 18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출발을 출마를 금지당하자 어제 지지자들에게 대선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나발리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발리 대표는 영상을 통해 유권자 파업을 외치는 등 대선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리 대표가 앞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으나 나발리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사선 도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무난히 승리를 거둘 전망입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오늘 국민들에게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친스키 대통령은 24일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을 인도주의적 이유로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루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이틀째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지모리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쿠친스키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자신의 정권이 일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